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될 예정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계일 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몇 개월 사이 평화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사드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에 불신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8일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한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각각 불러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된 정세를 고조시키고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을 폴란드에 배치하겠다고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인근 국경 병력을 재배치하려는 나토의 계획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동맹 국가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청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과 유럽연합이 질서 있게 새로운 관계 전환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각국이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용의자 한 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사망한 용의자의 신원이 25세의 미카 제비어 존슨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던 미 예비군으로 미국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네소타와 루지애나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쏜 총에 흑인 남성 두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7일 댈러스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가장한 범인들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시위 진압 경찰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존슨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용의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들이 폭발물을 시내에 숨겨놨다는 사실을 털어놨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의심스러운 포장물을 수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경찰이 입은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실질적인 안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스크 평화협정은 폐기되고 말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동부 지역의 진정한 안보가 이뤄지지 않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되지 않으며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민스크 협정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네파탁이 타이완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습니다. 타이완 재난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지역 주민 15,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500여 대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8일 밤쯤 중국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Wow.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발표하자 베이징 주재에 미국과 한국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종된 북한 외교관이 벨라루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8일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문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개 포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미한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s decision is a critical one in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ROK US alliance.
토머스 벤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한 양국이 군사력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양국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참모장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미한 동맹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 되겠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고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류재승 정책실장은 미한 공동실무단의 운용 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실무단이 지난 수개월간 검토를 통해 한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류 실장은 앞으로 미한 양국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7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 지역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보다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화 왔습니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서 40에서 150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종말 모드 레이더 한 대와 발사기 6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됩니다. 한 개 포대의 가격은 미화 약 13억 달러, 요격미사일 한 발은 약 9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드의 종말모드 레이더는 조기 경보용과 사격 통제용으로 나뉘는데, 한국엔 중국이 우려하는 조기 경보용이 아닌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경보용 레이더는 전방 120도 범위 안에서 최대 2000km, 사격 통제용 레이더는 최대 600km 떨어져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40km 이상 고도에서 직격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 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사드 자체가 이제 무기체가 신뢰성이 확보된 무기체계니까, 신뢰성이 높은 무기체계니까 어쨌든 안전이라든지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과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고.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에 떨어지기 전에 다층으로 방어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으로 그만큼 방어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패트리어2로 하층 저고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면 40에서 150km의 상층 방어까지 가능해져 그물망 같은 다층 방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중간에 격추하는 방어력 강화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사전 억지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억지 효과가 매우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사일 이런 걸로 지금 미국을 위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관기지 자기네 이제 무수단을 그렇게 6차례 막 집중적으로 제재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시험 발사를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측면이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자기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괌에는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이번에 우리도 사드 배치를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이호령 박사는 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의 경우 사거리를 최대치로 했을 때 태평양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각도를 높여 발사하면 한국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북한 내에서도 북쪽에 배치된 무수단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900km로 짧게 잡고 쏠 경우 한국의 부산 지역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때 사드가 방어체계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호령 박사는 다만 외부의 공격을 100%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다며 현재 사드 말고는 단기간 내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이 한국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을 하고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양한 핵투발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 상당한 불균형이 있었고 지난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요청을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고 배치 가능성 협의를 결정을 했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배치 결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방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어력을 제고하고 또 한미동맹을 훨씬 제고시키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물론 뭐 자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들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들, 전략미사일을 유사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그들의 역량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공정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듯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다른 나라를 향한 것은 아니다.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해서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을 쏜다면 사드를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사드가 있을 경우 공격 그 능력이 무력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그런 반대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책임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제재의 수위를 높여서 응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돌고 결국 그것이 북한의 역량을 높이는데 상당한 그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게 된 근본 원인, 다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요구, 미사일 발사,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하도록 중국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북한 쪽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을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따라서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아마 추가적으로 미사일 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자기들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게 요구했듯이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것으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을 향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아마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결국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대북 제재 공조 전선의 균열을 기도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공조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네.
역시 그것은 한중 간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고 협력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우리를 향한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다. 특히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오히려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핵 문제 해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 공조를 깨고 그동안 이 시진핑 주석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 응징 조치에 동참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실현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주석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북 제재를 더 많이 낮춘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이 가져오게 될 중국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중국 러시아에 통보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문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이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지낸 이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8일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미한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정반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각각 불러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된 정세를 고조시키고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는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다른 대다수 북한 관리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톰 말리노우스키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인권유린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나중에 대가를 치를지는 북한 관리들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말레니노스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 지도자 등 핵심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까?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is to tell people inside North Korea that we know what is happening.
우리는 이번 조치를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국민들에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존재를 압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VOA 같은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삶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책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제 밝히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자는 물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다른 관리들의 이름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수뇌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이죠. 이를테면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 책임자들,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자들이 알길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의 이름도 압니다. 언젠가는 당신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왜 이제 오른 겁니까?
Well, I think we have tried very hard to resolve problems.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과 문제들을 풀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발적 행태는 더욱 늘어만 가고 주민들은 한국과 세계 다른 곳의 주민들이 매일 누리는 권리를 외면당한 채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책임자들의 이름을 실상과 함께 공개해 세상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전쟁 선포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t's the fourth time they have this year that Pyongyang has said that something that we or South Korea have done is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게 이번이 네 번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수사는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게 폭력과 전쟁에 관한 겁니다. 한반도 전쟁 관련 언급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권리와 목소리를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런 권리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수뇌부뿐 아니라 중간급 관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들이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If there is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think many of those officials know that someday there will.
한반도에 변화가 온다면 저는 많은 북한 관리들 역시 이런 변화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관리들은 이런 기록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관리들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 직업과 삶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것은 그들의 미래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관리들이 미래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e message here is really directed at all those other mid-level officials in the system.
이 보고서의 직접적인 메시지 대상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99.9%의 다른 북한 관리들입니다. 메시지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처벌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형에 관여하거나 관련 직책을 선택하면 또 수감자들을 고문하거나 강제 수용소 운영,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관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를 공세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우려하고 관심을 갖는 건가요?
I think we have learned over many, many years that if people, ordinary people do not have a voice,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면 평화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며 한국처럼 정부의 책임 여부를 추궁할 수 있을 때 전쟁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평화와 안정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길 바랍니다.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국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I'm not sure if I agree. I think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fully capable.
제가 그런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BOA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한 북한의 청취자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북한 주민들은 정보와 단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국가에 관해 유익하고 비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VOA 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보고서와 오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간급 관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관리들과 주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The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we know what you are experiencing. We hear from you.
우리는 관리인들 여러분도 또한 많은 면에서 감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자유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일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관여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더 듣고 주민 여러분은 우리에 대해 더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의 형제자매들, 미국과 모든 민주주의 세계에서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여정이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그런 평화로운 변화를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 톰 말리노우스키 인권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까지는 그간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지적과 이 국무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건
2014년을 전후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처형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장성택 처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난폭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선 북한에서 대규모 고문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a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당시 케리 장관이 각국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북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묘사한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5월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ed the extraordinary United Nations investigation this year that revealed the utter grotesque cruelty.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듭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적으로 기괴한 잔인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무렵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시드니 사일러 6자 회담 특사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말로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언급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힘을 모아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이후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위 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국제 무대로도 확산돼 미국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표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우려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 등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각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보고서, 그리고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8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경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32차 이사회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5명의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We adopt the my proposal of the list of candidates for the special mandate holders. It is so decided.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사전협의 부족을 이유로 결정 연기를 주장한 끝에 임명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고 결국 시간상의 문제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최경림 의장은 8일 속개된 특별회의에서 지난 1일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OLA has concluded, quote,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stands.
법률 사무국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난 1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최 의장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더욱 폭넓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은 물러나는 마르주키 다르수만 전 특별보고관 후임으로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오헤아 퀸타나 신임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로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 고문과 비정부기구인 아블라스 데 플라자 데 마요의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고 현재 아르헨티나 하원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지원 서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등 유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 아래서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호전성을 강화하면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핵 문제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며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종된 북한 외교관이 벨라루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이 외교관이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라진 북한 외교관 한 명이 러시아와 인접한 벨라루스로 출국했다고 러시아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인 폰탄카는 이 외교관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민항기편으로 벨라루스 민스크로 떠났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관이 북한 대사관 소속 3등 서기관 김철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이 외교관의 이름을 김철삼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폰탄카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지난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풀코보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민스크로 출국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풀코보 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서기관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과 벨라루스가 맺은 협정에 따라 북한 공무 여권 소지자는 입국 사증 없이 벨라루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이 김 서기관의 집을 수색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을 이후 풀코보 공항 주차장에서 김 서기관이 타고 나간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언론들은 정황상 김 서기관이 망명을 위해 벨라루스로 출국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방으로 탈출해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외교관이 망명을 위해 근무지를 탈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7년 이집트 주재 장승길 북한 대사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2000년에는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 홍승경 씨, 그리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통일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8일부터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라는 제목인데요. 이 뮤지컬은 경의선을 타고 제주를 출발해 남원, 평양, 또 영변, 약산을 거치는 여정을 그린 창작극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아, 도도히 흐르는 대동강. 저 대동강물에 비치는 화려한 내음사인은 누구를 위하여 비추인가? 저 대동강물은 흘러 흘러
통일이 된다면 한국과 북한을 마음껏 오갈 수 있을 텐데요. 통일 이후를 배경으로 경의선을 타고 해저터널을 지나 남원, 평양, 영변 약산을 거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 여행을 떠나요가 7월 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제주에서 출발한 경의선이 각 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지방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남남북녀의 연애 이야기부터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전쟁 때문에 헤어진 노부부의 이야기 등 4개의 이야기가 관객의 시선을 끕니다. 뮤지컬 여행을 떠나요의 극작과 연출을 맡은 고동업 씨입니다.
남원에는 춘향전이 현대적으로 패러디된다든가 영화, 그러니까 첩보원들이 다시금 통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첩보원들의 이야기, 춘향과 몽룡이가 첩보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저기 평양에서는 장한모, 이수일과 심순애, 북한의 새 청년이 새로운 이상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뭐 그런 풋풋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약산 진달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르신들이 분단의 이산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웬만큼은 당사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승에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해요. 그런데도 저승에서 만났어도 여전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는 김소월의 시를 갖고서 아주 저기 감동적인 저희들이 무척 코미디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만큼은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이야기 속에는 북한 음악과 역동적인 드럼 연주, 군무 등 재미를 더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카펠라, 이 락이 나오고 그리고 랩이 나오고 그래서 무척 스피드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스피드하게 가듯이.
8명의 배우가 1인 2역, 3역씩 맡아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는데요. 배우 윤가현 씨는 꽃분, 목포파 큰 누님, 제주 어멍 이 세 가지 역을 소화합니다.
꽃분 역할은 남편하고 헤어져서 전쟁 통해 헤어져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승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올레의 남편을 만나서 재회하고 다시 또 헤어지는 이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목포파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열차칸에서 일본 야쿠자에게 잡혀간 남편 큰 성님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역할이고요. 제주 어멍은 남남북녀의 한라산 그 남쪽 총각 역할을 맡은 종복이의 엄마 역할이죠.
다양한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무대 뒤에 배우들은 바쁘고 정신없는데요. 조금은 엉뚱하고 새로운 소재의 공연인 만큼 배우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조석준 배우입니다.
네, 저는 종복 역할과 그 이수일 역할, 그 외에 앙상블 역할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체인지 옷 갈아입는 거 지금 아직 좀 복잡하고 한데 익숙해지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들도 아직도 지금 해결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재밌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티격태격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통일 이후에 그 남과 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준비. 그 개발이란 게 얼마만한 파괴를 몰고 오는지 아직도 모르네? 준비. 가을이면 붉디 붉은 해당화로 물들던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 알디. 며칠 전 그곳에서 수십 마리의 바다 표범과 물고기들의 시체가 떠올랐디. 이거 자네가 말하는 희생이란 말인가? 답변할 수 있겠어? 그 지금 북쪽은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개발은 어쨌든 불가피할 텐데 그럼에도 어떤 그 자연 보존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어떤 통일 이후에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배우들은 이 공연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일제 말 전쟁통으로 큰오빠하고 헤어져서 몇 해 전에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이산가족 상봉할 때 45년 만에 처음 큰오빠를 만났었거든요. 그 이산가족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현재도 남아있으니까 되게 가슴 아프고 그게 공연을 통해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라는 역할에 생각은 하면서 연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극작과 연출을 맡은 고동엽 씨는 이번 공연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이 봐도 무척 피부적으로 와닿으면서 그리고 옛것을 패러디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패러디했기 때문에 무척 재미를 느끼실 거고 중고등학생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봐도 재미있을 정도로 무척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꾸몄어요. 그래서 국민연극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염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요는 오는 8월 28일까지 서울 대학로의 일항시아터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다소 덥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양덕 역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성과 강계, 희천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요. 중강 신의주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 역시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주 32, 용현 30, 개성 32, 신계 31도입니다. 함경남도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심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고요. 해산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 삼지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 보기를 원하세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될 예정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일 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동맹인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몇 개월 사이 평화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사드를 고려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에 불신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8일 각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을 폴란드에 배치하겠다고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폴란드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인근 국경 병력을 재배치하려는 나토의 계획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동맹 국가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용의자 한 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사망한 용의자의 신원이 25세의 미카 제비어 존슨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던 미 예비군으로 미국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네소타와 루지애나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쏜 총에 흑인 남성 두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7일 댈러스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가장한 범인들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시위 진압 경찰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5명이 숨지고 적어도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존슨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용의자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실질적인 안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스크 평화협정은 폐기되고 말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동부 지역의 진정한 안보가 이뤄지지 않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되지 않으며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민스크 협정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스크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투를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들 사이에 휴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내전 과정에서 9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태풍 네파탁이 타이완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습니다. 타이완 재난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 지역 주민 1만 5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며 500여 대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의 통근 열차에서 폭발이 발생해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께 타이베이 숭산역에 들어오던 열차에서 폭탄이 터져 여성 12명 등 승객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를 이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는 최근 이란에 항공기 109대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란에 제공되는 항공기가 이란 혁명수비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은 이란 핵 합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